예, 기도는 우리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선지서 중에서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선지서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고, 이 선지서가 마친 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 고백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하고 다 합해서 우리가 좀 우리 교리,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배우는 시간 갖겠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소요리 문답 그 노란 책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안 드린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책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다들 1과부터 쭉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지서에 관한 말씀 아마 요번 주, 다음 주 아마 한번더 하고 마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선지서 중에서 이제 언약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 있죠?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예, 4페이지 밑에 언약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말씀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사역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그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기도 하고,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그 언약에 순종한 것에 따른 축복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심판으로 가야 했을 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시는 이제 은혜 언약을 또 선포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인 배경이 언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많이 배웠지만, 또 리안스 목사님 오셨을 때도 배웠지만, 전체 성경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고요. 이제 은혜 언약이 나타날 때에 이제 구약에서는 옛 언약으로도 보여지고, 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으로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둘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만세 전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정하신 그 은혜 언약의 현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약 중보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볼 텐데, 먼저 이 언약이라는 것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제 언약을 나눌 때에 두 종류로 나눠요. 특별히 이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따라서 두 언약으로 나눠져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 아담을 언약 대표로 해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와 함께 맺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타락 전에?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행위 언약 맞아요. Covenant of Works예요. 그 행위의 아담의 행위에 따라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상과 벌이 임하는 그 행위 언약이 처음에 맺어졌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영화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언약 대표와 중보자로 자기 아들을 세우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대표라는 뜻이에요. 우리 언약 대표. 그래서 또 다른 언약 대표를 세워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포함되어 예수님이 언약 대표로서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언약 축복을 얻어내세요. 그래서 아담은 거기까지 갈 수 없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천국 생명을 얻으시고 영화에 이르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그 보좌에까지 이르시는 그 축복을 얻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 대표로 이루신 거니까 그 효력을 누구도 보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도 나누지만 특별히 그 은혜 언약을 보여주실 때 은혜 언약도 구약과 신약의 현실로 나눠서 보여주세요. 구약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으로 은혜 언약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기 위해 보여주시고요. 이제 그 옛 언약이 가르치던 바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성취하시는 언약을 그 대조에서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은혜 언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옛 언약에서는 뭘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냐? 이스라엘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은혜 언약을 옛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처럼 예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이루실 새 언약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옛 언약을 주셔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가지를 통해 복음을 알려주시고 은혜 언약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다 많이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해요. 즉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옛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죄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함께 동시에 뭘 또 알려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을 알려주세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서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실 거라는 것도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함께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자체로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이 와야 함께 연결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 언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유리 문답할 때도 배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옛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죄와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새 언약을 또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도 미리 약속으로 알려주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하나로 연결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옛사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의 현실도 같이 복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 옛 언약만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옛 언약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 순종에 따라 상이 있고 불순종에 따라 벌이 있고 그것도 받는 상이 이 땅의 현실, 가나안 땅의 현실로 세상 현실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옛 언약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 언약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어떤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고 뭐 있잖아요. 십일조를 잘하면은 너희 땅 곳간이 그냥 채워지도록 이런 것들은 새 언약의 현실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얻게 될 천국 축복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해서 땅의 축복을 받는 걸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 언약만 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구약의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체 새 언약하고 함께 전해야 되고 구약의 선지자도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새 언약하고 옛 언약의 현실을 같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새 언약의 현실을 가리키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커비넌트라고 그러죠. 커비넌트. 이 언약이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특별히 뭐 둘 사이에 아니면 둘 이상의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 뭐 동맹, 맹세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맺어지는 약속과 맹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자체도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현실로도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나라 왕이 있고 신하 나라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을 하면 명나라가 황제가 있고 한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어요. 둘이 언약을 맺어요? 분명히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죠. 동등한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정말 더 큰 왕이고 그 밑에는 신하 왕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왕이 신하 왕의 섬김을 받지만 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속에는 단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대표지만 그 왕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도 다 효력이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왕들이 대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트럼프하고 저기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문 저기 대통령하고 아니면 저기 북한의 저 김 저기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전체 나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뭐 대표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표권의 원리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이라고 하면 대표권 원리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원죄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표권.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싶죠. 아니 내가 언제 아담 때에 있었어. 내가 아담의 죄 지을 때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 원죄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할 수 없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하면 예수님도 인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대표권 원리, 복음은 대표권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왕과 신하 왕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먼저 큰 왕이 신하 왕과 그 왕국과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들을 선포해요. 그래서 황제가 야 내가 네 너희 나라를 어여삐 여기고 긍휼히 여겨 이렇게 보호해줬고 내 부마 왕국이 되게 해줬고 이러면서 막 보호해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이 선포되고 그 신하 왕에게는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 요구 조건을 달아요. 뭐 1년에 뭐 몇 차례 사신을 보내야 되고 뭐 조공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맹세를 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 나라도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언약이 체결될 때 항상 그 이 우리가 옛나라의 왕국들도 보면 그 피로써 체결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잘라놓는다든지 자기들의 뭐 피를 흘려가지고 술에다가 뭐 떨어뜨려서 그걸 마신다든지 그 피로써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멸망을 당할 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이 더 큰 왕을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로써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맹세는 주로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 신하 왕이에요. 신하 왕이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런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그 당시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증해주는 증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맺는 언약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왜 출애굽기에 가면 19장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 구약의 예언이야.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가 선포가 돼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뭘 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세요. 돌판을 줘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에 따라오는 이제 상과 벌, 축복과 저주가 선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가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재확인이 되는데 신명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여기서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축복과 저주 복이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가 같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될 때에 이제 피가 뿌려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써 이제 언약을 맺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 후대 손손에게 다 이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한 가지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 언약하고 다른 것이 뭐냐. 보통 그 피가 흘려지면 그 효력이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언약을 깼을 경우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 피가 알려주는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이 맺어질 때에 백성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가면 언약을 맺으시죠. 15장 17장에 가면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게 하세요. 그리고 피가 줄줄줄줄줄 흘려있는 사이에 그 사이를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이 잘려져 끊쳐져 나가는 것처럼 나도 카더 끊쳐져 나갈 것이라는 심판의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으시고 멸망을 당하시기까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절대 깨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그 맹세가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심판을 담당하고 자기 백성들 자리에서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주시는 곳 어디죠? 십자가예요. 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로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고 우리도 그 언약 속에 있고 우리가 있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 언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새 언약이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은혜 언약이에요. 즉 우리는 대표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에 따라서 내 현실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를 바라보고 그 대표를 믿고 그 대표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 누구세요? 예수님. 그런데 아직도 내 행위에 따라서 뭔가 잘되고 못되고 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조차도 죄짓기 이전에나 그 현실이 있었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오로지 불순종으로 심판받는 현실밖에 없어요. 죄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면 복받을 줄 알고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이제 행위 언약은 깨졌어요. 죄인들에게서 자기들의 행위로 복을 받는 시대는 이제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잔재해 있는 모든 종교들의 모습은 다 행위 언약의 원리예요. 이젠 없는데, 이젠 깨졌는데, 죄인이 스스로의 순종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은혜 언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언약도 가만히 보면 행위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와의 대표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조건들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그것을 어겼을 때 받아야 되는 심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하여 받아야 됐던 심판까지 대신 값을 치러주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세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언약 안에 있다고요? 은혜 언약. 누구의 완전한 행위? 예수님의 완전한 행위. 그분의 언약 성취. 죄값 다 치르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해 주신 삶. 그것을 이제 누구의 삶으로 받아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있죠? 부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의로운 삶을 죽기까지 사신 게 아니라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의 증명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요만큼이라도 지으면 다시 천국 생명으로 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았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천국 생명 주셨죠. 하나님 아들의 영광 이루셨죠. 천국 기업을 물으시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셨고 그 안에서 우리도 완전히 순종한 자로, 죄값 다 치른 자로 받아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천국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대표는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를 통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 이 홍유식 이대로를 받아주시면 받아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주세요. 근데 저를 누구로 받아주실까요? 내 대표가 되시고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으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대표권의 원리를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은혜 언약의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대표권의 원리. 내 대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다시는 분리될 수 없고 나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받으신다는 것.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선포해야 할 이 은혜 언약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재밌는 거는 구약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은혜 언약이나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의 원리로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원리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냥 우리의 잘하는 거에 따라 세상에서 복받는 원리로 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짓 소망을 주고 거짓 위로를 주고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어떤 복음을 전하며 가야 되는지를 이 안에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드시면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